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그 경외함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뭐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근데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건데, 하나 이 죄를 어떻게 미워하는가? 아, 죄 싫어,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 같이 죄를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만큼은 죄를 져야, 아, 내가 좀 죄가 죄를 좀 졌구나 느꼈던 게,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이 죄에 대한 민감이 강해지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그 전에는 이게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이제는 죄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갖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다, 벗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딱 있고 관역이 딱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이 관역, 이 기준은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죄의 기준이든 우리 삶의 기준이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께 있는데, 이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벗어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 기준이 명확해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과 똑같다 정도까지는 어렵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얼만큼 살아있는가?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얼만큼 살아있는가?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이 별로 죄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선다. 내지는 막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아, 내가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아진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무뎌져 있는 거지. 죄에 대한 이 민감함,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면 나타나는 성품, 하나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들,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성소, 특별히 지성소를 만들 때는 휘장을 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고, 대제사장도 아주 준비를 잘하고 죄 없이 함을 먼저 하고 들어갈 만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진 인간이 만난다는 것은 죽는다.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구약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하나님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은 굉장히 강력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마치 구약 시대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초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초대 기독교 시대에만큼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가 없으니까 요즘은 죄 저도 별로 뭐죄 짓고 예배드리러 오고 뭐 하나님 만나러 가도 막 죽는 일이 없으니까 뭐 별로 이거에 대한 무감각해지 않아졌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만큼 큰 일인지를 느낄 수 없는 세대, 무감각해진 세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세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구별된, 물론 하나님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뜻이잖아요. 그냥 좀 구별된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기준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기준은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만큼만 하면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 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고 이건 죄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5절에 보면은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특별히 선악을 알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었죠. 하나님이 선하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면 악이라고 할 만큼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 기준 자체를 누구에게 가져오게 합니까? 사람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내 편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기준을, 나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이제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여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기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거 자체가 이제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아 좋겠다, 아 이거 하면 이렇게 좋겠는데 나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면 딱그 기준에 대해서 모호해질 때 아니지라고 할수 있는 기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볼때 하나님 경외함이 있기 시작하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수 있는 마음이나 눈이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말씀의 기준을 모호하게 흐트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 편에 맞게 이것을 다시 해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외함을 무너뜨리고 죄를 선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성경 곳곳에 사단이 쳐놓은 이 덫에 넘어진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이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내 기준으로 잡기 시작할 때, 아니면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짓말로 기준을 삼기 시작할 때, 때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자기 식구는 이제 뺐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 아주 아름다웠대요. 말씀해 보면. 되게 이제 매력 있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마다, 매일마다 요셉을 이제 유혹하는 거죠. 함께 동침을 하자고.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이 여인과 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그때는 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이 식구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요셉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요셉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 뭐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주인이 내게 금한 것딱한 가지는 이제 당신뿐이다. 그런데 이 뒤에 이제 구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질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기준은 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인의 말을 잘 들었겠죠, 요셉이. 하지만 주인보다 주인의 말을 어기고 아내를 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고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기준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요셉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큰 악을 하나님께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취했던 태도는 뭡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태도의 가장 핵심은 죄를 피하는 거예요. 뻔히 걸려질 죄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에 함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죄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해도 눈앞에 있는 죄를 계속 보고 있고 그것과 함께 있는 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취했던 태도는 뭐예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내삶 주변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마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마치 사단과 같이,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죄의 덫들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환경을 우리 스스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버젓이 넘어질 덫이 여기에 즐비한데 그것을 치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들 덫이, 우리의 표현에 덫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거죠. 보잘것없고 하찮고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걸 갖다 놓고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딱 봐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건 나를 정말 좋게, 유익하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것이 죄다 판단되면 이것을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치울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 치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요셉이 반응하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다 보내고 나서 막 요셉의 옷을 짓잡고 하니까 요셉이 도망가니까 그 옷을 벗으면서까지 도망갔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부르고 뭐 합니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피했어요. 그리고 죄를 피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때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못 먹는 것도 때로는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잘라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잘라냄의 결과가 뭔가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안 좋은 형편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쨌거나 이 요셉이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자기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환경이나 내게 벌어진 일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제 억울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사람들이나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미 내 삶에 죄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 이것들을 어떻게 피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이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를 살피면 조금 억울할 때가 많아요. 내 기준으로 나를 살피면 할 말이 참 많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나를 살피면 합리화시킬 것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내 생각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 생각이 이렇게 됐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죄니까. 그리고 기준을 모호하게 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많이 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있지만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의 뜻이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정도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돌이키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도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이 끝이 우리 삶을 돌이키지도 않고 죄를 피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의 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과 함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우린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죄를 떠나고 싶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함. 미 아니고선 죄를 떠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난 여전히 그 죄가 좋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했어도 여전히 나는 이 죄가 좋아. 여전히 난 이걸 선택하고 싶고, 여전히 이걸 갖고 싶고, 여전히 이것을 먹고 싶고, 여전히 이것을 즐기고 싶단 말이죠. 죄가 좋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 경외함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미워져야, 이것이 미워야 쉽게 돌아설 수 있는데, 이게 미워지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진짜 이것으로도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어떤 모양이라든지 뭔가 죄가 달콤해지거나 재밌거나 좋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 아, 지금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데 이걸 좋아지려고 하면 그 즉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죄를 하나님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아지려고 합니다. 때론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 경외함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즉시 구하는 지혜가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경외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죠. 그것을 피하면 금방 지나갈 수 있어. 우리의 눈을 돌리면 금방 지나갈 수 있어. 우리의 생각을 멈추면 금방 지나갈 수 있어. 우리의 발길을 잠깐만 멈추면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이 미워하는 태도를 갖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 하나님처럼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함이 아닌 것.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준은요, 이런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게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 그럼 나는 뭐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기준과 죄에 대한 민감함이 강해지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잠깐 미워했어도, 아, 하나님 이거 죄네요. 라고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돌이킨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살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 사람은 그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늠하지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것 자체가 가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의미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욕욕을 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본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졌구나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이 정도 차이가 아주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음은요 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인도 목숨으로 치러야 될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 사람은 아주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것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조심하는 거예요. 늘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뭐 사람들이 있건 없건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때로는 죄된 생각이 있네 죄된 마음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자꾸 놓는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큰 문제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 경외함이 없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문제니까, 문제 때문에 내가 심각해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느 때는 좀 마음이 힘들어, 좀 어렵고, 좀제 소위 말해서 다운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많이 다운이 돼요. 저희 아내가 왜 그러냐고. 마음이 좀 그렇다고. 아내가 게임에서 그렇다고. 아, 진짜 그런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전혀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다운되고 가라앉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음이 다운되고 뭔가 내가 좀 뭔가 실패자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죄인 같고 뭔가 좀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방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닦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하나님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허구나 네가 그렇게 다운돼 있고 뭔가 좋지 않은 마음,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감정, 그것을 위해 좋지 않은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그렇게 뭔가 다운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훈아, 네가 나한테 달려오면 나는 너를 얼마든지 그 즉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돌이키고 일어서라. 돌이키고 일어서는 게 내가 너한테 줄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지. 네 스스로 무언가 잘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 안에 다운된 상태로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 다운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면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굳이 내 스스로 이 다운된 상태를 선택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생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 삶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우리 삶을 절대로 좋게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죄감이나 그 판단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그 정죄감 속에 죄에 허우덕거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죄를 지고 넘어지고 우리 삶이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 우리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 채워도 우리는 그 다음날 다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놀라운 하나님 경외한 마음을 가졌어도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 잘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살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경외함을 내가 갖는 게 아닌 주님으로부터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좋은 태도가 그래서 겸손이구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구나.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스스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받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외함, 악을 미워하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이고 그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주 아주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아야 돼요. 죄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는 게 좋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칼처럼 잘라내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안타깝고 그걸 못한 것이 무엇인가 막 안타깝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좋으면 절대로 하나님 경외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 안에 마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듯이 거짓말로 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쳐내고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의 미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지도록 구하시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함이 날마다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해.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